아멘. 좋습니다. 23과에 오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와 타고난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회복 안에 있은지 잠시라도 있었다면 이것은 새로운 생각은 아닐 겁니다. 새로운 주제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알지 못했던, 잘 관심하지 않았던 오늘날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하지 않았던 것, 소위 오늘날의 소위 교회들이 관심하지 않았던 것이고, 소위 기독교 교회들의 인도자들이 관심하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회복에서 생명 안에서의 회복의 대부분의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회복을 아는 것에 있어서 큰 부분, 즉 회복을 생명 안에 있는 회복으로 아는 것에 있어서 큰 부분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죠. 삼일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죠.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즉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또한 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 영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즉 다른 면에서는 생명을 알려면 그 체험적인 방법으로 알려면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알아야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악되고 타락했지요. 좋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 안에 좋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나쁜 것처럼, 추한 것처럼 우리의 타고난 존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영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니영진님도 그러셨는데 이 내용에 큰 무게를 두셨습니다. 이 성도들을 위한 일반적인 사역에서도 그러셨고 심지어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말할 때도 또한 이 개요와 이 발췌문은 형제님의 장로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많은 중점들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친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 몇 가지 중점들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공과를 마칠 때 45분 이내에 마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읽을 내용을 빠뜨렸죠.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을 좀 빠뜨렸는데 이것은 자매 구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 즉 자아를 부인함과 혼생명을 잃는 것과 우리의 타고난 사람, 타고난 존재를 죽음에 넣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인데, 즉 우리가 참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부활 안에서 섬기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은 자아를 알아야 하고, 또한 타고난 옛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방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형제,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 지식에 있어서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이루어내는 것에서 혹은 실행에 있어서, 즉 장로들이 그렇게 한다면, 만일 어떤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활을 합니까? 옛사람들이 살 겁니다. 자아가 그저 제한받지 않게 될 것이고 혼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생생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물론 어떤 회중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교회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 안에는 전적으로 여지가 없죠.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즉 이 용납률이 0%입니다. 정말로 말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형제님께서 이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했죠. 이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육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추한 것이죠. 그 외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외적인 모양이 있죠.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거절한다 라는 말도 썼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절해야 합니다. 형제님이 말할 때 부인하는 것을 말했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유쾌한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형제님들이여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서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들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왜 그 형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다른 이들의 죽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죽거나 죽지 않거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서의 중점은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향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 안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로들은 자아를 알아야 하고 타고난 옛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 나, 혼생명, 타고난 사람, 즉 타고난 조성, 타고난 존재와 자아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언어들의 다양한 표현들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호칭들이, 이름들이 있죠. 첫 번째, 옛사람은 바로 우리 존재, 곧 창조되었다가 타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든 창조된 사람은 그 창조된 사람은 타락했죠. 이 타락한 사람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호칭이 붙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체험적으로 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다 옛사람입니다. 2번, 나는, 큰 나는. 이 칭호가 바로 옛사람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이 옛사람, 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옛사람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3번, 혼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생생하게 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혼입니다. 혼생명입니다. 혼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이 혼의 기관이죠. 이것은 바로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혼. 그리하여 이 혼 안에는 신성의 요소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타락한 혼이, 그 혼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아가 되죠.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혼생명이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4번, 타고난 사람, 천연적인 사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 타락한 사람 전체이죠. 그런데 타고난 사람은 타고난 조성, 타고난 존재, 우리의 타고난 능력, 타고난 역량, 힘, 재능, 방법, 지혜, 지식을 말합니다. 계속 더해서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조성을 이룹니다. 그것을 바로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것은 뭔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것입니다. 역량이지요. 힘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죠. 사랑도 있습니다. 인내도, 동정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영역에서 좋은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조성에 속한 것이요, 타고난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떠나야 합니다. 5번, 세상에서 또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은 높여지죠. 이것은 심지어 조장되고 권장됩니다. 정말 권장되죠. 5번, 자아는 무엇입니까? 자아는 의견과 호불호와 선택을 통해 나타날 때에 혼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견, 호불호, 선호,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의견은 생각의 문제이고 호불호 곧 선호는 감정의 문제이며 선택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들에 적용됩니다. B번,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거절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계속 이런 이 자아를 보류하는 그런 태도가 있죠. 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어떤 형제들하고의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보류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문제이죠. 어려움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해 먹는군요. 아, 나는 여기서 지금 잘못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절하려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을 죽음에 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도하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잔혹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잔혹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잔혹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형제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2번, 주님의 회복 안에는 자아와 타고난 옛 존재를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다. 장소가 없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생각에 붙들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을 갖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방교회라면 이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것에 대한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너무나 절대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 자아를 대함에 있어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록 주님의 회복 안에서는 우리의 옛 존재를 위한 여지가 없지만 새 창조의 의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위한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새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여지가 교회 안에 있죠. 그렇지만 여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옛 존재를 위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신가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그저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몇 인치를 여지를 주죠. 우리 옛사람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몇 단어를 말해 봅시다. 그 몇 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여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거절하는 데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곧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를 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자아와 그 의견과 선호와 선택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며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단어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며 부인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절하는 겁니다. 완전히 종교라는 겁니다. 옛사람과 그 활동들에 대해서 혼생명과 그 표현에 대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디번, 거듭남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에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왕국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죠. 실질적으로 오늘날에서 말할 때는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입구가 있죠. 이 담 너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갈 때 교회 안에 존재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교회를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의 모양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2번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의 참다운 실행인 실질적인 몸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려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형제님들이여, 우리가 주님께 협력해 드릴 때, 거절하기 위해 협력할 때, 이러한 것들을 거절할 때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변화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변화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제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하려면, 변화되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3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에 그분의 사역 전체에 걸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땅에서 인간 생활을 하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주님의 본입니다. B번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선호와 선택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4번 혼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의 혼생명을 잃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옛 존재 안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존재 안에서 우리는 빠르거나 느리고 교만하거나 겸손하며 이기적이거나 관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 존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우리 자신의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인격인 그리스도를 삶에 의해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느리든 빠르든 담대하든 소심하든 유쾌한 사람이든 아니면 성질이 급한 사람이든 우리는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루마 숫자에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자 여기에 주님의 회복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쓰지 않기 바랍니다. 뭐 이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이 공과에서 말하는 주님의 회복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혼생명을 잃고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형제님들,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 이란에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교회들을 볼 때 다만 이 나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서 여기에 이러한 염려가 제 속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본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의 참된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 이 공과들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본성을 유지하는 것의 열쇠입니다. 일단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을 우리 안에서 열어준다면 물론 세상이 침범에 들어올 때 회복의 본성을 바꾸겠죠.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옛사람에게 문을 열 때, 우리 타고난 생명, 혼생명, 우리 자아에게 문을 연다면, 우리의 육체에 문을 연다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주님의 회복의 본성을 바꿀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여, 우리는 문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을 쾅 닫아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5번 우리 자신에게 있는 타고난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타고난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 십자가가 우리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처리하였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천연적인지 아니면 영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천연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절대적이게 될수록 여러분 자신의 타고난 사람을 처리하는데 절대적이라면 여러분은 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B번. 그러나 어떤 형제가 그의 타고난 능력으로 봉사하거나 말하는 것을 인식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는 그 형제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에 따라 해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C번. 교회 생활에는 타고난 것을 위한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 천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D번. 우리는 타고난 것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죄 판결하고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타고난 어떤 것을 유죄 판결하고 거절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타고난 것은 유죄 판결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 화살이 자신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저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하지요. 이 화살을 자신에게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저는 생명과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회복의 이상을 더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또한 저의 타고난 옛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저의 타고난 사람과 그 힘과 능력과 재능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주님, 당신 자신을 저의 새로운 존재와 연합시키시어 제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소서. F 이러한 이상이 교회 생활을 통제하고 지시할 것이며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며 접촉할 때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결국 형제님들이요, 우리 자아에 대한 인식, 혼생명과 타고난 존재와 옛사람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다만 지식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우리를 통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상입니다. 그 책이 무엇이죠? 한번 그 이상에 대한 책, 우리에게 많은 이상, 하나님의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는 책 있죠? 그 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아에 대한 이상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긍정적인 것들에 대한 이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에 대한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상이 없다면 다른 모든 이상들이 아마 무효화될 겁니다. 무효화될 겁니다. 형제님들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일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들에 영향을 주고 형제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장로와 장로들에게 영향을 주고 장로들과 일꾼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또한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제가 말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형제들이요, 너무나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문을 닫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이 형제님이 사용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70년대 그 맥스라는 사람이 했을 때 이 일련의 메시지를 하셨는데 생명 메시지라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열쇠라는 말을 하셨죠. 왕국의 열쇠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제님이 말할 때 베드로가 그 열쇠를 사용했다, 오순절날 사용했다, 왕국의 문을 열었다, 물론 이것이 성취이긴 하죠. 주님의 마태복음 16장의 예언의 성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께서 부담을 가지셨던 것은 그 문맥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분열에서 말씀하신 것은 열쇠가 바로 자아를 닫아버리는 것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혼생명을 닫아버리는 열쇠. 타고난 존재를 닫아버리는 열쇠라고 말할 때 형제님이 하신 것은 이 타고난 사람에서 자아와 이 모든 것에서 이것들이 바로 음부의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음부는 어떤 바깥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직 여러분과 내가 그 음부의 문들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문들, 그 음부의 문들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문들이 닫히지 않는다면 별별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탄 자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분명했죠. 이 아주 매력적인 말을 했죠. 주님에게 동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가서 죽겠다라고 했는데 주님 안 됩니다. 아, 이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정말 염려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탄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인간적인 동정이었죠. 제자들이나 교사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는 이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이것은 음부에서 나온 것이다. 음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에서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닫아버리고 열쇠를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강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간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혜자로서 이러한 말씀의 수혜자였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우리가 부주의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별 종류의 음부에 속한 것들, 지옥에 속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반역이 나왔고, 결국에는 분열이 나왔고, 결국에는 육체가 그 추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다만 그저 어떤 그 의견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것들이 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살펴봐야 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신 안에서입니다. 제가 이 틈이라는 말을 했죠. 왜냐하면 종종 이것은 틈이기 때문이죠. 그 작은 것을 자신을 보류할 때, 이 작은 것 안에서 자신을 보류할 때, 이 죽기를 거절할 때, 그 작은 것에서 죽기를 거절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알죠? 자아에게 입지와 여지를 주게 되죠. 그 작은 틈이 더 큰 틈이 되고 더 틈이 커지고 벌어집니다. 결국 그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교황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님들이여, 자아는 사탄적입니다. 이것은 사탄 자신의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 마음이 상했다고 합시다. 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은 뭐 체면 때문이 아니고 뭐 당황해서가 아니고 곤혹스러워서가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체면도 있고 뭐 교만도 있고 당혹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교만이 뭡니까? 심지어 당혹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자아입니다. 자아를 보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역량은 옛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죠. 옛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새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하십니까? 용서하는 생명은 옛사람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교만이 있고 의견이 있고 의견화된 자아가 있지요. 뭐 저는 야심이나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지적하기가 쉬운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 이 작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결혼 안에, 결혼 생활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봉사교통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왜 한 무리의 형제들이 한 마음 한뜻 안에서 동역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때 외적인 한 마음, 외적인 하나는 있죠. 그런데 내적으로는 혼이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죠. 저도 옛사람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죠. 이영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니영재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영재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했죠. 니영재님의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라는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에 그 앞서 나온 책이 있는데 교회와 지방교회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두 장이 있는데 적어도 한 장에서 말할 때 니영재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별 이영재님의 고난에 대한 그 감옥에서의 눈이 뽑혔다, 뭐 손이 뭐 수갑을 항상 채워졌었다, 뭐 그런 말들은 듣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들을 지어낸 우화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니영재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영재님의 말에 따르면 그 최고의 고난은 바로 무엇입니까? 잘못 대접받는 것, 오해받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이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무슨 고난인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오해받는 겁니다. 계속 오해받는 채로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오해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말 취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 우리 자신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변화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결혼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특별히 아주 정말 정말 어려운 사례들이 있는데, 많은 복잡한 것이 있죠. 그 상황들에서 많은 인간적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뿌리를 보면,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죠.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이 먼저 죽으시죠? 이렇게 합니다. 함께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죽으시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라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죽기를 원치 않고 누구도 이것에 혜택을 받기를 원치 않고 누구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그저 함께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영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좋은 교회 생활은 바로 모두가 죽어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죽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체험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제님들이요,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수자를 하고 짧은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활 안에서 섬김. 우리는 부활 안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에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옛사람 안에서 논의하거나 논쟁하거나 주장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없이 새 창조 안에서 토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봉사자들과의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다가는 육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토론하지 않는다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창조 안에 있으면서 단지 그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숨습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병에 놓고 선반에 올려두죠. 죽은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려고 하려면 결국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육체를 알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는 천연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여, 교통하기를 배우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그저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쉽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교통에 참여하지만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있을 여지가 없다는 것은 말하는데 재능이 있는 어떤 형제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때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천연적인 방식이 아닌 오직 영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하면 봉사에 대한 공과라는 책이 있죠. 초록색으로 된 공과, 봉사에 대한 공과라는 책에 나오는데 여기 후반부에서 보면 그 책의 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책이고 아주 짧은 메시지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놀랍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도움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70년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님께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봉사에 대한 기본 공과와 진리에 대한 기본 공과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70년대 후반에 제가 정말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들 안에 들어갔고 이것이 저에게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룰 때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삐번 읽었죠? 제가 이미 읽었습니다. C번. 마찬가지로 봉사자들이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천연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는 것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직하고 성실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길이 있는데 더 좋은 자아가 나올 수 있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정말 그 자아는 추한 것이죠. 그러니 나는 더 좋은 자아를 주겠습니다. 그 자아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좋은 냄새 나는 줄을 자아를 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어쨌든 자아는 자아입니다. 어떤 자아는 여전히 자아일 뿐입니다. 이것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덮어버리고 좀 뭐 예쁜 것을 취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유일한 길은 죽는 겁니다. 종교라는 겁니다. 이 바위 틈 낭떠러지 가운데 머물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가지고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이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타고난 존재는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참으로 보았다면 주장을 내세우는 성향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의 주장을 죽입니다. 우리가 가장하는 것을 죽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위한 여지가 없다는 이상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타락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은 유일한 것으로서 어떤 인간 사회단체나 종교 조직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진리인 성경에 속한 것이며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공과는 함께 갑니다. 첫 번째는 생명 안에 있는 회복, 진리 안에 있는 회복을 알고 또한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